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날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날 강가를 거닐 때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는 모두 모세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방금 읽으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레마야 람피엘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제레마야 람피엘? 아마 아시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한 160년 전 사람이거든요. 1857년에 뉴욕에 그 당시에 조용하고 열심히 있는 그러한 믿는 그 비즈니스맨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당시에 46세이던 제레마야 람피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루는요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너희들이 좀 기도해라 하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미지근하구나. 좀 너희들이 좀 이렇게 회심하면 좋겠다. 마음이 좀 바뀌면 좋겠다. 그래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맨들을 그 뉴욕 지역에서 모아가지고 점심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회를 열기 원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그런 제레마야 람피엘 같은 사람만 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걸 느끼는데 그냥 지나간 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서. 근데 이 제레마야 람피엘은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초청하는 전단을 만들어 뿌렸습니다. 기도회도 첫날 모인 1857년 9월 23일에는 람피엘 혼자 한 시간 반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죠? 전단을 막 뿌렸을 거 아니에요. 몇백 장을. 근데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11년 전에 저희 교회를 개척해 시작할 때 개척 예배 때는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제가 찬양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새벽 기도도 불구하고 막 3시간씩 준비하고 가서 했는데 가니까요 아침에 제가 광고도 했죠 물론 홍보했는데 몇 명이 왔을까요 그때 단 한 명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같이 못 왔습니다. 제 기타까지 메고 가서 찬양하고 다 혼자서 다 했어요.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설교하고 그리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물어봐요. 아주 기대찬 눈초리로 몇 명이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말고 세 분이 더 오셨습니다. 누구신데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가 엊그제 같네요. 이 제레마야 람피엘도요 그렇게 준비하고 전화 뿌렸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 기도회가 끝날 무렵에 한 시간 반 지난 후에 끝날 무렵에 6명이 기도하러 왔어요. 그 다음 수요일 날에는 20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나서 10월 7일에는 40명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도회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날 하는 건데 매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회를 정오에 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뒤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왔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거기서 모인 정오 기도회에 목사들이 자기들 교회에서 아침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어요. 기도회에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아주 자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석 달 만에 그 기도회 비슷한 기도회가 미 전역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스턴, 볼티모어, 워싱턴, 리치먼드, 찰스턴, 조지아의 사바나, 알라바마의 모빌, 뉴올리언스, 빅스버그, 세인트 루이스, 피츠버그, 신시내티, 시카고 등 대도시, 소도시, 중간 도시 다 모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9월달에 시작한 기도회가 6개월 뒤에 3월 말쯤 되니까 뉴욕시에서만도 매일 기도회 참석한 사람이 6,000명씩 모여요. 6,000명씩. 처음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신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게 해서 거기 뉴욕 지역에, 맨하탄하고 브루클린 지역에 매일 150개 연합 기도회가 모였대요. 장로교회 거기 그 신문에는 5월달에 5만 명이 모여서 회심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실렸어요. 그렇게 해서 6월달에는 9만 6,216명이 회심하였으며 회심한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요, 그 당시에 미국 인구가 1800년대 미국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지금 몇 명입니까? 3억 명이 좀 안 되죠. 그 당시에는 훨씬 적었어요. 3천만 명밖에 안 됐는데 그 기간 중에 무려 200만 명 정도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회심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명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순종했을 때 거기 무슨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한 명이 순종했을 때. 오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어떤 얘기예요?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 때 와서 떵떵거리고 그때 70명이 왔나요? 그 가족이, 그렇죠? 야곱의 가족들이 12 아들들과 가족들이 왔는데 70명이 왔는데 요셉 때에는 떵떵거리고 귀족 대접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때 왕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죽으면서 요셉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다음부터는 그 자손들이 아주 냉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전락했죠. 그런데 어떻게나 이 생산력은 왕성한지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제가 추산할 때는 한 250만 명 되는, 2.5밀리언 되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이 생겨난 거예요. 엄청난 노동력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하루는 어떻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보시죠. 사실은 하루가 아니라 매일 보셨겠죠. 그 200만 명, 나의 아들, 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 보면서 누가 그거를 견디겠어요? 어느 아비가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어떻게? 누굴 불렀습니까? 사막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죠? 모세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키게 하죠.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을 맞으면서 벽돌을 만들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엄청나게 무슨 뭐 바닷물이 갈라지고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세면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듯이 보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면 작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어. 이게 누굽니까? 모세 엄마하고 아빠 얘기죠. 평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족속인 레위 족속의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임신을 합니다. 예,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어요? 하도 많이 태어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태어나면 아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아들은 다 죽여라.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말을 안 듣고 은슬쩍 그냥 다 태어나게 해요. 그죠? 원래 모세도 죽었어야 돼. 죽어야 될 운명인데 태어난 걸 보고 여기 보면 2절 말씀 참 재미있는 말씀 나오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못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볼 때는 못생긴 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스럽지. 그가 사랑스러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사실은 그를 버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없는 거 참아. 숨깁니다. 석 달 동안. 내가 커서 아까 우리 에스라 봤죠? 아이고, 꼬마 녀석이 육지 밖에 있는 게 어떻게 소리 크게 우는지, 응영이 우는지 젖달라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얘가 이제 석 달 되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 나일강가에 갈대가 무수히 많죠. 여러분, 순천만 가보셨어요? 순천만. 거기 갈대숲, 생태공원 가보셨어요? 전 한번 작년에 가봤는데, 엄청납니다. 진짜, 아니, 그 순천만에 그런 것들이, 갈대 같은 것들이, 거짓말 안 하고 바다만큼 많아, 진짜. 근데 거기에 이렇게 부두같이 피해 같은 걸 내가지고, 거기 딱 갈라놨어요. 거기 걸어가면은 마치 갈대 바다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꼭. 그런 갈대는 굉장히 큽니다. 억세입니다. 그걸 갖다가 꺾어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상자를 짜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거기 아기를 담아갖고,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보트 같은 거 만든 거죠. 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걔를 이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거기 띄워서 보내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운명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기도했겠죠. 그죠? 여러분, 이 갈대상자 보면서 역청을 칠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의 방주. 예, 우리 홍원사님, 점심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노아의 방주는 규모는 좀 크긴 하죠. 뭐 300규빗이고 뭐 150규빗이고 그런데 규모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특히 역청을 왜 칠합니까? 요즘 말하면 그 콜타르, 피치 같은 걸 칠하는데.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데이비드 사장님 잘 아실 거예요. 예. 건축 많이 하셔가지고. 그죠? 방수시키려고 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수하는, 이 노아의 방주 보면요. 나무로 딱 짰는데, 아주 탄탄한 나무로 짰는데, 그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했습니다. 역청이란 말을 그 어원 찾아보면요, 뭐가 있냐면 죄를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죄를 덮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나무로 탄탄하게 지어진 그런 영성을 우리가 구축한다 하더라도 사람 자꾸만 실수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죄를 덮는 역청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영성이 방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지금. 제가 이 얘기 왜 방주 얘기 왜 했습니까? 여러분, 볼 때는 그 모세가 담긴 조그만 그 아기 상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작은 방주라는 거예요. 그럼 방주는 뭐 하는 겁니까, 기능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거기 방주에 타면은 사는 거고, 안 타면 다 죽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모세 아기가 지금 흩어 있는 거기 어른 걸로 타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비유컨대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배, 작은 방주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작은 아기를 보냈지만 그 아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에스라 봤지만 보니까 우리 아이 생각나요. 지금 저는 이제 좀 늦게 뒀지만 아들 둘인데 하나는 21살, 한 15살인데 걔네가 진짜 요 제 팔뚝 여기까지도 아니고 여기에 올라앉았던 시절이 있었어. 태어나자마자 여기에 딱 맞더라고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저보다 키가 더 컬렁말렁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만 땅에 어떻게 보면 방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다 보낸 거죠. 보시면은 이 한 사람 모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하시죠. 모세 한 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세가 순종할 때 250만 명의 노예 생활하던 그 많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죠. 계속해서 보시면은 참 재밌어요.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누이가, 모세의 누이는 누구죠? 미리암이죠, 미리암. 누나. 누나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보니까 마침 그때, 우연일까요?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다가 어떻게 보니까 공주가 딱 보니까 그 넓은 날강가에서 자그마한 박스가 보여. 갈대 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어보고 가지고 오라고.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어. 딱 보니까 어느 민족 아이예요? 히브리 민족 아이야. 히브리 민족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죽여야 돼. 자기 아버지가 바로 왕인데 아버지가 내린 엄명인데 딸이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안 되겠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6절 말씀 보니까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이 아이인가 남자인가 알고도 뭐라 그래요? 갖다 버려라 죽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걸 본 것도 넓은 강가에서 그걸 본 것도 갈대숲에 막 갈져 있는데 본 것도 우연이 아니고 공주 마음에 그 아버지 그 딸일 텐데 공주 마음에 히브리 남자를 보고 불쌍히 여긴 마음 들었다는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뒤에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1월 3일 새벽에 당해가지고 뒤에 차가 와서 쳐가지고 프리웨이에서 그래가지고 차가 튕겨나가서 길 밖으로 가서 뒤집혀서 근데 다행히 경사길에 나무가 잡아주고 뒤집혔는데 창문 하나 안 깨지고 벨트 잘 작동하고 에어백 다 터져주고 그죠? 거꾸로 매달렸는데 그 와중에 딱 하니까 여기 손에 핸드폰이 잡히고 기적이 기적을 정말 기적이 모여가지고 보세요. 멀쩡해. 지금 너무 멀쩡해. 마음만 좀 놀랬지. 너무 멀쩡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의 딸이 왜 히브리 남자에 보고 왜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 미리암이 딱 보고 있었어요. 미리암이 눈치가 빠릅니다. 가서 뭐라 그래 공주한테요. 당신이 위해서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누굴까요? 그 유모가. 뻔하지. 모세 엄마.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때 공주가 마음이 흔쾌히 또 그걸 허락합니다. 무슨 소리야? 안 그러고 어떻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모세 엄마가 와서 모세를 계속해서 젖을 먹입니다. 게다가 뭐라 그래요? 공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돈을 주겠대. 아니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 먹이는데 돈까지 받아. 참 하나님 보면 참 재미있는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 같은 갈대상자에 이 모세를 태워보냈는데 얼마나 보면은 아기가 무력합니까? 그거 뒤집힐 수도 있고 물이 샐 수도 있고 아무도 안 건져가고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까 에스라가 막 우니까 엄마 아빠가 안 먹이면 어떡할 거야?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그 조그만 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에게 한가를 정처 없이 흘러가는데 공주가 보고 마음이 불쌍한 연민이 마음이 들어서 건져서 유모를 구해서 돈을 주면서 먹입니다.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모세가 커서 어떻게 돼요? 왕조를 잘하고 40년 동안 훈련 받고 미디안 광에 가서 40년 동안 자기 몸에 혈기를 다 빼고 그렇게 한 직후에 하나님 부르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의 나머지 백신의 인생 중에서 마지막 40년을 통해서 250만 명을 구합니다. 제가 아까 제레마야 람필드 얘기했죠. 그 사람 한 명이 뭐 누가 그 사람 알아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아까 몇 명이랬어요. 뉴욕 지역에서 200만 명이 회심했대요. 예수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죽을 목숨인데 죽을 운명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피를 흘리신 때문에 여러분이 죽지 않고 건져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이름이 모세 뜻이 뭐래요?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의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진 거 아니에요. 제가 붙인 제목이 그럴싸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누구라고요? 모세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모두 모세다. 나는 모세다. 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론 내가 참 초라해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파송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보면은 가장 열정이 없고, 그냥 정처 없이 삽니까? 자기의 사명이 뭔지 모를 때, 목표가 없을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 목표가 없습니까? 나의 정체성이 뭔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모세처럼 다 이 땅에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건이 이 성경 말씀 보면 또 언제 생겼어요? 전이나 후나. 언제 생겼습니까? 사무엘상 제가 3장 1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릴 때 엄마가 하도 그 당시에 아빠가 부인 두 명이었는데 이 사무엘 엄마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억울하고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죠. 감사해서 사무엘을 얻을 때 어떻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한테 하나님께 바쳤어요. 저도 떼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거기 맡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엘리가 키워요. 근데요, 그러면 아, 목사님 뭐 엘리 잘 키웠는데 그러면 뭐 그게 모세랑 다르지 뭐 비슷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였는데 굉장히 나쁜 환경이었어요, 거기가. 무슨 소리냐면요, 그 사람이 직분만 그랬지 굉장히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 여러분 지금 제가 사무엘상 3장 말씀 읽어드렸지만 1장, 2장 말씀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이야기 반이 뭐냐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얼마나 폐악하고 나쁘고 예배드리러 온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막 제사물을 자기가 다 건져먹고 얼마나 이 개념이 없는 나쁜 놈들인지 그게 나와있어요. 그런 집안에서 그런 죄의 바다에서 사무엘이 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유명한 일화가 뭡니까? 처음에 사무엘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어디서? 성소에서. 한밤중에 부르세요. 세 번 부르시는데 그때만 달려가죠. 그리고는 처음 들어보니까 하나님인지 모르고 여호와인지 모르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심도 달려갑니다. 나중에 엘리가 가만히 듣더니 그래요. 아, 내가 부른 게 아니고 너 자꾸 그런 거 듣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요,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영성이 타락한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면은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19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들은 그 예언이건 뭐건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의 말은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축복 여러분과 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사실은요, 지금 모세 같은 경우 언제 있었냐고 여쭤보는데 사무엘이 그랬고요. 사실은 그 전에 제일 처음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그 아름답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그러한 자기네 사명을 감당을 못하죠.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들 이외에도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다 모세와 같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모두 모세다. 그들은 다 모세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뭘 안 했을까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보내신 모세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갈대 상자는 아닌데 말 구유를 타고 오셨어요. 그죠? 조그만 상자 오셨어요. 그 얘기 예수 그 거기 누가 그냥 진짜 말이 그냥 뒷걸음하다가 그냥 뭘로 밟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냥 죽었을지도 몰라 진짜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를 키우고 그래서 그 아이가 크면서 많이 배우고 나중에 서른 살쯤 되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사실 요셉을 보자면 얼마나 참 황당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약혼한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해갖고는 하나님의 아이라는 거야. 여러분 같은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에 순종해서 임신한 아내하고 동침하진 않지만 결혼해서 낳은 아이 예수를 키우죠. 보면은 아까 우리 미리암이 지키고 있다가 도운 것처럼 또 바로의 딸 공주가 도운 것처럼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키웁니다.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순종하는 그런 팀워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는 모두 모세인데요. 저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줄 아시죠? 산부인과에서. 또 그냥 자유선 되기도 하고. 근데 태어나신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이 땅에 사명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다음 질문이 궁금하셔야만 해요. 안 궁금하면 이상한 거예요. 뭡니까? 내가 못 살아면은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 저희 모두에게 사람들 지금 2018년도에 전 세계 인구 몇 명이니까 한 77억인가 78억 됐는데요. 먼저 깨달은 사람들, 선지자들한테 어떤 사명이 주어집니까? 모세처럼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각자가 주어진 그 처소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뭘 했어요? 애굽에 있는 자기 동포들 한 250만 명을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노예 생활 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많은 신들, 잡신들, 우상신들을 믿은 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죠. 가나안 요단강 가르고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간 게 몸이 들어간 게 그게 능사입니까?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땅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비유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삶 마찬가지입니다. 뭐 250만 명 논하기 전에 나의 삶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어땠는가. 250만 명의 노동력이 간다 그러니까 그 애굽왕 바로가 그래 잘가 하던가요? 아니죠. 절대 안 놔줍니다. 죽어라고 안 놔줘요. 10번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서야 잠깐 보내줬다가 또 쫓아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만 사탄이 자꾸만 붙잡아요. 그거 아깝다. 그거 나가면 고생인데. 광야 고생인데. 거기 애굽이 좋았는데. 가나안에도 그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노예 생활이 좋은 건데.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사실 지옥인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끌고 하나님 도움으로 끝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저희가요. 저희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짧은 말씀 나눔이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해요. 지금 2018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는 모세라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모세라면 나에게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내가 뭐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기셨나? 하나님 나한테 뭘 맡기셨나?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뭐하고. 내 어젠다, 내 프로젝트를 갖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한테 뭘 맡기셨나. 내 사명, 내 인생의 소명이 있다면은 2018년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내 나머지 여생 가지고 맡기신 소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파운데이션을, 그 기초를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살다 보면 그게 뭡니까? 애굽에서 잘 살다 죽었다. 그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애굽할 수 있어요? 뭐 이사 갑니까? 어디 가요? 뭐 켄터키 주로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눴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게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세상 생각에서, 가치관에서 하나님 가치관 바뀐다는 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데가 살더라도 내 생각이 여전히 애굽이면은 나는 여전히 지옥에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직분이 제사장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속은 악마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지옥을 살았어요. 직분이 제사장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바뀌었으니까.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재주가 많은데 사실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 많은 은사 주셨다고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저는 공부 많이 했죠. 저 박사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박사과정 마쳤는지 생각해보니까,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아도, 하다 말다.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 저기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은 못 마치고, 조용히 사라지더라고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미래를 봅니까? 과거를 다 합니까? 생각을 다 합니까? 역사를 다 합니까? 태초부터 종말까지 다 볼 수 있습니까? 그걸 보신 분이 계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스탁을 사더라도 우리보다 더 많이 보는 그 매니저한테 물어보면서 주식 사고 팔고 하잖아요. 또 우리 인생은 주식보다 몇억 배 중요합니다. 몇억 배 중요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걸 다 전전하시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자 의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그 워런 버핏 아세요? 워런 버핏? 세계에서 3위 부자예요. 보니 그 사람 재산이 좀 많더라고요. 얼마큼이냐면 900억 불.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99조 원이에요. 99조 원. 저는 보니까 1억 불은 관두고 그냥 저는 한 100만 달러만 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주면 우리 교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요. 워런 버핏이 99조 원이 있어도요,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관계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워런 버핏보다 몇억 배, 천문학적으로 훨씬 돈이 많으세요. 더 지혜가 많으세요. 더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한테 큰 기대를 걸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은 우리하고는 아무 소용도 없는 전능 전지하신입니다. 그렇죠? 새해에는 2018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방향을 주십시오. 제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했는데 내 방향도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요. 나 망하고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 다 망하고 축복 통로가 아니고 저주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 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생각이 바뀐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나와 있는 사명장이 있죠. 뭡니까? 다 아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얘기를 지금 뭘 암시하는 거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성부로부터 모든 권세 다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뒤에서 내가 너희들을 후원하고 있어. 너희들이 뭐든지 내 뜻대로 한다면은 내가 너희를 100% 나의 전지전능함으로 내가 너희를 후원할 거야.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할 때 뭐 하라는 거야? 절대 용기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럼 어떻게 하는가?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어요.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단점과 약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단점과 약점들이 있습니다. 서로 근데 합쳐서 팀워크를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다 머리가 크고 다 잘났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누굴 통해서? 16절 말씀. 그에게서. 그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그의 섬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면은 이 머리 큰 사람들 다 잘나고 똑똑한데 단 두 명도 같이 못 살아요. 단 두 명도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통하면은 다 무릎을 꿇고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보면 여러 사람들이요,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치고 그러는데, 그걸 이어주는 접촉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11절 말씀에, 각 마디래, 마디. 마디는 뭡니까? 마디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마디잖아, 하나의 마디. 그럼, 이거하고 이걸 이어주는 게 이 마디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잘났다 그러고, 나 자랑하고 그런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자들이 보면은, 다 머리 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잘 이어가지고 한 팀이 되게 하는 사람들. 지금 현대사회는요, 다 잘났어. 다 잘 알아. 이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각 마디를 통해서 한 예수의 그 성령 안에서 도움을 받음으로 그제서야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렇게 할 때에 다양한 은사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들이 어떻게 자기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 요리를 잘해, 어떤 사람 노래를 잘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해석해, 어떤 사람은 건축을 잘해, 어떤 사람은 뭐 영어를 잘해. 많이 있죠. 자기의 분량대로. 근데 그거를 마디 역할하는 사람들이 잘 이어주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지고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명은 함께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2018년도에 이루어져 갈 것을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인데 정말 아기보다 못한, 순수하지도 못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갈대상자에 담으셔서 사명을 주시고 아직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구하라고 이 땅에 파송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마음속으로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참으로 악하고 또 약했는데, 앞으로는 주님께 위로할 때, 주님 회개할 때 저희들의 모든 죄가 씻기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서 주님 모세처럼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마치 제레마야 람피를 통해서 200만 명이 회심했듯이 저희가 함께 팀사에 가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